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사는 것과 사는 대로 살 이유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사는 것과 사는 대로 살 이유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성경의 역사에서 사무엘 상서의 역사가 전해주는 그 시기까지 살펴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는 이제 사무엘 하를 살피는데 서론적인 부분으로 먼저 우리가 사무엘 하를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또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사무엘서는 한 권이었는데 이 분량 때문에 이제 두 권으로 분리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사무엘하는 새로운 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사울왕의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사무엘하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 전성기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가 사무엘서 이후에는 이제 열왕기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그 후에 이 나라가 결국에는 남북으로 분열되는 분열왕국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열왕기하서 이제 마지막 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파괴되고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는 이야기,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이야기로 역사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제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이제 흘러가고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에스라서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의 실제 역사는 열왕기후서 이후에 이제 에스라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열왕기서와 에스라 사이에 뭔가 또 껴 있죠. 바로 역대상하서가 있습니다. 역대상하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후 이제 1차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와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제2 성전을 세우고 난 후 난 한 60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2차 귀환을 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에스라였는데 그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역대상하서가 적혀졌다 봅니다. 에스라는 모세를 통해 명하셨던 7년마다 있어야 했을 성경 교육을 정말 모세 이후에 처음으로 제대로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재조명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역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제 자기들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아담에서부터 인류의 시작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자신들의 시대 이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 다룬 역사 기록이 이제 그래서 역대기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살피는 사무엘 상하서의 이 왕정시대 이야기들이 그래서 보면은 역대기에 똑같이 중복돼서 나오고 다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중에 이제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보면 가장 최고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던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게 이제 주목해서 적고 있죠. 또 역대기를 적은 목적은 이 긴 포로 생활로 인해서 이제 역사의식이 점점 희미해진 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적은 기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시점으로 봤을 때 포로로 잡혀간 이유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결국 망하게 됐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그런 이 역사를 살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이제 언약적 관계에는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다윗 왕조를 이렇게 집중 조명하면서 보여줘서 결국 이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 역사를 경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지금 상황은 계속 주변에 어려운 적대적 공격과 또 자기들의 정체성을 막 혼란케 하는 그런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해낸 이 백성들이 또다시 이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로 좀 빠져 동화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역대기를 이제 기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의 이 시대를 읽어갈 때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 또 이 내용이 역대상하서니까 이걸 참고해 보면 원래 그 같은 역사지만 이 역사를 보는 각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사건을 다각도에서 그 시대의 상황과 역사적인 다른 배경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가 적은 이 역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피면서 역사 순서를 따라 추적하듯이 그 책의 기록에 맞는 이 에스라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때쯤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의 시간표는 사무엘 하서인데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서 그 역사에 얽힌 이 사울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그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이 역사를 또 이루어가는가라는 걸 살펴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 상서를 통해 우리는 사울과 이 다윗이 동시에 등장이 되면서 이제 결정적 차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건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부르심 앞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고 타협과 변명하는 사람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초대하시는데 그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나라가 결국 좀 더 구체적으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걸 드러내셨고 그래서 여전히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더 구체화되어 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 하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성경 역사 흐름의 핵심이 되는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 사무엘 하의 역사를 잘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 어떤 믿음의 모델과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사무엘하를 이제 살펴보다 보면 그런 다윗도 결국은 죄의 함정에 또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시대에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도 그러나 이제 역사는 잘 보면 다윗의 그 승승장구했던 상향곡선이 이제 딱 꺾이는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하서에 나오는 이 다윗의 어떤 승승장구하는 일생을 살피면서 단지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화려함에만 눈을 뺏기지 말아야 되고 신에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기준으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다윗에게 지금 어떤 죄의 모습, 어떤 죄의 그늘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는 이 정말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역사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또 틀어지게 되는가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좋은 걸 듣고 좋은 것만 보고자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이타닉호의 크고 화려함에는 눈을 잘 뺏기는데 정작 사실 그 타이타닉호는 결국 이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이 새는 구멍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는 멀쩡했지만 그러나 이제 점점 이게 침몰해가는 그런 상황에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묵상의 정말 진수, 묵상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어떤 화려함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구멍들, 우리의 역사가 결국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근거로 이것을 잘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묵상의 진수인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구멍들이 만들어낸 이 역사의 방향이 틀어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멍을 찾아내고 이런 구멍을 보지 못하면 믿음의 거장들의 그 화려한 그 성공의 이야기에만 이제 눈이 뺏겨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역사를 틀어버리게 하는 그 작은 죄, 이 작은 죄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시간이 흘러서 그때는 아무치도 않았는데 잠깐 1도만 차이가 났을 뿐인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죄의 괴물이 되는 거죠. 도저히 함께 걸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이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화려한 인생이 나오는 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축복받을 만한 그 순종의 태도가 있죠. 삶의 자세를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그가 범하는 작은 죄들이 결국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를 좀 우리가 잘 살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보다 건강한 믿음의 거장들, 다윗의 실수를 보았으니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걸음 삼아서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을 점령한 후의 세대가 이제 사사시대라고 그랬는데, 사사시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치국가의 정말 진수가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했었죠.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초대를 받고 명령과 약속대로 바르게 살아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처럼 이들이 이제 보내를 받은 그 땅에서 열방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세상의 빛과 소금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온 열방이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근데 그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순간부터 적당히 막 이렇게 순종했죠. 처음부터 온전한 진멸, 헤렘의 전쟁을 바르게 치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되고 동거하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해서 그 가나안에 동화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분명히 있는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살아갈 이유를 잊어버리고 이제 세속으로 자꾸 흘러가는 그런 역사로 꺾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불순종의 결과 그냥 심판과 멸망 이러면 끝이 되는 건데, 자,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내줄 자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계약 위반으로 그 계약 위반 시 처벌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법대로 따지면 그게 다 끝인 거죠. 사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대로 좋지 않은 일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미 사사시대 350년에 걸쳐서 그게 흩어져 가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왕 시대 그들이 원했던 그 왕정정치 첫 왕 사울왕 40년 그 시대를 거쳐서도 결국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오랜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 심판의 칼을 들고 홍수로 그냥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400년을 참는다라는 것은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구나, 심판이 없고 징계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세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정말 배도하는 생각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왕정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왜 신명기의 약속대로 그 법대로 그냥 집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훈계할 때 정말 좋지 않은 것을 고치고 바르게 되돌아오도록 많은 교훈을 가르치고 필요하면 야단을 쳐서라도 심지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온전한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자기 마음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부모들은 사실 아이들에게 교훈하고 경고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아이들을 쫓아내버리거나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뭐 죽여버리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게 부모인 거죠.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 부모는 끝까지 참고 눈물 흘리며 인내하고 저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처럼 바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랜 인내와 사랑을 우리가 그래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의 경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가버린 사람 중 하나일 텐데, 그래도 그가 말년에 깨달음을 통해 보면은 전도서라는 걸 적게 되거든요. 거기 보면 자기와 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가보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경고의 글을 남겨주죠. 전도서 11장 9절. 젊은이요.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너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네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마치 너의 힘으로 사는 것 같으나 잘 되돌아봐라. 그건 결코 너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같은 원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점점 늦어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예수는 가짜다. 뭐 주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조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롱자들의 미혹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짐으로 의심하고 고민하며 결국은 그렇게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걸 봐요. 근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겁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욕심으로 가득 찬 죄악된 삶을 고집하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오랜 인내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가나안 사명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삶의 길을 걸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 350여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세우시고자 사사들을 불러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계속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 정체성, 그 부르심 앞에 우리를 그들을 불렀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약속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고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끝까지 욕심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350여 년의 사사시대가 흘러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사사, 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된 상태까지 갔어요? 아예 하나님의 통치는 다 저버리고 왕정국가, 우리끼리 살아가는 그런 나라, 인간의 나라를 요구하게 되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잘 염두에 두고 사무엘서를 읽고 묵상해 가야 됩니다. 사무엘 하에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인 이 다윗과의 언약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결국 언약이라는 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확실하게 구체화돼서 결국에는 그 이후 모든 역사는 이 시내산 언약과 법도와 규례의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내산 법도와 규례로 맺어진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지금 이 다윗과 맺는 이 언약도 그가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그는 치명적인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약속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그것을 소중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후대들에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자 할 때 이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안목으로 우리가 사무엘의 역사를, 사무엘 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 법도와 규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언약과 약속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의미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과 맺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언약의 주체가 된 거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택한 거고 이 종교를 통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생각으로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나의 종교를 택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를 다닌다. 이건 완전히 다르죠. 같은 교회당에 나오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요, 너무도 다른 방향과 다른 목적과 다른 열매를 맺게 돼요. 같은 교회당 안에서 같은 예배 속에서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배나무를 심어놓고서 심은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를 간절히 애타게 소망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결코 그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는 않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고 온전하게 성경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지극정성 바치고 타 종교 가듯이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배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를 바라다가 결국 사과를 얻지 못하니까 배나무 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과 내용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시내산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흘러가는 이 성경의 역사가 처음부터 변함없이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좀 바르고 온전히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과 역사를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인격적 자유지를 지닌 독립적 존재로 세우셨기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약속과 언약을 통해 그 삶의 이야기를 이루어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그저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우상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 볼 때 사명을 잊고 욕심대로 사는 인간들이 벌써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라 끝까지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가기 위해 끝없는 변명과 핑계를 대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내는 다윗과 같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그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조종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여 신실하게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며 바른 관계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약속을 바르고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바른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 이런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의 이유를 알고 사는 것과 살다 보니 어떤 이유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오늘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